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제목은 뭘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리라는 주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도록 하신 후에 예레미야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의 신앙 고백과 함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백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는 주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렇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 백성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죠.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계를 느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하게 보이는 과학, 문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이 능력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끼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아들로, 능력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이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뭐 몇억 광년 이런 넓이래요. 이 1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갔다 올수 있는 거리입니다. 뭐 센티미터니 킬로미터로니 뭐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리예요. 근데 이 우주가 그렇게 광대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로 시작해서 새가 나르라 초목이 무성하라 또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 있으라 있으라 이런 모든 것으로 결국 삼라만상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죠. 불신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우스꽝스럽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기적과 함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는 불시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단순간에 한 번으로 완벽하게 낫게 하시고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일으키시고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죠. 물론 가장 귀중하고 최종적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성전에 있던 한 선자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계속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는 것 때문에 비방받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6장 18절 상반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거짓말을 못하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탄식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힘없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삶에서 누리시고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죠. 이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시라면 얼마나 비극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모든 길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길도 다 살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그 인생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행위대로 열매를 따라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밖에요. 이러신 하나님이 다행히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둥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해변에서 한 사람이 쏘아올리는 폭죽같이 쓴대요. 그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기죽어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요?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글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죄란 놈의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늘 억누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뭐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주의 피 믿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또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좋아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미약한 저지만은 이런 일조차도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절대로 영적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이죠. 그런가 하면 고로새서 1장 11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리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역사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다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드릴 뿐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결이에요. 다시 우리가 18절 19절에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은혜 베푸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보냈느냐? 하나님 그런데 능력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능력을 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랬거든요. 선물 주시는데 능력을 쓰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지금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가는 길을 주목하고 계시대. 왜? 그 행위와 열매대로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보응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각 인류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길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잘 써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가져다 교만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악에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도 바람직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말씀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그랬다고. 이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고 이 언약을 이룸에도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에서 한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시고 그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 능력을 쓰시는 것을 보는 거지요. 물론 이 약속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혀 오차 없이 지키시는 주님이시고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믿음의 백성들은 자주자주 증거하는 것은 같은 능력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사실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명기서 4장 34절. 같은 표현이 5장 15절, 7장 19절, 11장 2절, 26장 8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 이런 표현이고 오늘 21절에도 주께서 창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136편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적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살려면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에서 말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재앙을 받는 모습인 거죠. 이사야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전기, 이 강한 전력에 전구만 갖다 대면 불이 켜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음극과 양극을 질서대로 딱 대야 불이 켜져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원리도 같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 질서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조건 갖다 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서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약속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역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결국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했다면 그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강하다고 힘 있다고 생각하면 너 마음대로 해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능력이 아니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는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 3장에 보면 우리의 혀를 갖다가 인생의 키, 방향을 트는 키라고 그랬죠. 이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하는 데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고 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그랬죠? 그 믿음을 고백하자 그랬는데 그 능력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에게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고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느낌보다 약속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이성보다 약속에 순종하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최근에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강을 갈라지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로 들어선 거예요. 잠겼죠.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가게 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라 하는 믿음을 주문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8절 29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물을 갈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니까 두 말 하지 않고 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밤새껏 헛구물 일하다가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이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두 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야 대단하다 보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나의 인생에도 같은 순종을 드린다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모시고 살면서 그 권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시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